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열 번째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어요. 제목이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기록하신 이와 같은 책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나중에 이제 제목은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암을 앓을 때 파이퍼는 이제 전립선 암을 앓았습니다. 바울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투병 생활을 한다는 거,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그 분들, 이런 분들의 그 처지, 이런 모든 것이 좀 이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왜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가 이 10번째 이 시간은 극심한 그런 그 병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 분,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에 이제 여기, 이제 9장, 이제 에피소드 9, 우리 이제 강해로는 10번째인데, 이 책의 이 부분을 쓰기 2시간 전에 저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이 아이는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암으로 한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암으로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 자, 왜 내가 이거를 이 책을 쓰기 전에 언급하냐? 암 환자 가운데 나처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파이퍼가 이제 전립선 암을 앓은 거를 오늘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립선 암을 앓았는데 이 암을 앓으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해도 뭐 아이러니, 뭐 역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 37주년 되는 날 조직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원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가자마자 문제가 있으니 당신 오늘 받아야 된다. 나중에도 좋지만 이제 오늘 받아야 되겠다 해서 37주년 되는 날 조직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약 7주쯤 지나서 발렌타인데이에 암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웃는다 그래요.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지만, 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선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나에게 이제 좋은 친구가 돼 주었는데, 바울의 역할을 이제 보여주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게 있다.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 수술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 이 문제가 이제 생겨서, 1년에 한 번이고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는 피를 뽑아서 PSA인가 그 지수를 보면은 남자의 그 전립선 같은 경우는 이게 암인가 아닌가를 볼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의료보험제도를 너무나 잘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정기검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받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다 의료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득을 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렇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 이런 건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파이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기 검진,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 증세가 있어서 비뇨기과 전문의한테 이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만 60세였다 그럽니다. 아마 한 12년, 13년 전쯤의 일인 것 같아요. 그때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한, 나는 아주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글을 썼냐 하면, 이렇게 몸 안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확신하고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이게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파이퍼가 이 바뀐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몸이 좀 어떠십니까? 건강이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좋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좋다,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다고 느낍니다. 좋다고 느낍니다. I feel good. 옛날엔 good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I feel good.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느낀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나는 진짜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은 뭐냐? 언제라도 내가 어떤 종류의 암이든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나쁜 병도 가질 수 있고 정말 오늘 밤이나 내일이라도 혈전 이것이 돌아다니다 막히면 내가 중풍병 환자가 돼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 누울 수도 있고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누가 건강에 대해서 물으면 good 대답을 안 한다는 거. I feel good. 그렇죠? 좋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기검진 다 끝나고 났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뭔가 비정상적인 게 있는데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사가 묻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오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돼서 정기검사 받으러 간 그날 바로 이제 조직검사를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바로 따로 옆에 있는 다른 방 검사실로 이제 데리고 가서 옷 다 벗고 이제 가운 입고 잠시 후에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혼자 그 검사실에서 이제 가운 갈아입고 앉아있는 가운데 뭐 어느 면에서 인생을 사는 가운데 갑자기 지금 전립선 비대 때문에 갔는데 의사가 이 정도 나오면은 이게 벌써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벌써 감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제때에 내게 가장 위로를 준 친구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누구라도 이런 그 위급한 때, 위기의 때 가장 좋은 친구를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을 자기하고 공유했던 그런 친구, 이런 친구라고 하면 분명히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을 거다. 근데 다행히도 나는 그렇게 가운 갈아입고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무려 30년 이상, 40년 동안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그 친구, 그 친구가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두 구절을 암기하기로, 그 전에도 이제 암기를 했고, 암기를 해서 그 두 구절이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두 구절. 그래서 이제 수술 가운을 입고 검사실에 앉아서 하여튼 뭐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외웠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두 구절을 과거에 이제 외웠는데 거기 앉아있는 동안에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 자체가 바울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것도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내게 이 위로를 준 그와 같은 말씀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날 가장 좋은 친구로 내게 자신의 조언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이 그 파이퍼 설교를 나중에 혹시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그걸 못하는데 제가 할 수 있다면 좀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한 300구절만 외우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성경구절, 유명한 그런 성경구절, 내게 필요한 그런 성경구절 이런 거 뭐 100구절든 200구절든 300구절이든지 파이퍼는 그거 한 300구절 정도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걸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 그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청중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 자체가 외워져서 그래서 막 나가잖아. 이렇게 나가면 설교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아주 파워풀해져요. 이걸 보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내 입을 통해서 그냥 직접 하나님 말씀이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합니다. 이 파워가.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외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 잘 외우지 못하는데 그래서 목사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그런 분이 있으면 한 2, 300구절을 이번에 이제 우리 킹잼 성경 마제시티판이 나오면 아마 거의 텍스트가 이제 픽스가 될 텐데 그럼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퍼가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그래서 그 검사실에서 앉아있으면서 그 말씀을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내게 주셨다. 강한 확신이 너 죽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아니면 이 병 고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훨씬 뛰어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런 교제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됐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내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 내가 암이든 뭐든 경험할 텐데,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암이든 아니면 뭐든지 하여튼 이제 조직검사를 들어가니까 무언가 경험할 텐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니까 심지어 암이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됐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암이 있다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썼냐 하면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 이 안에 지금 나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이퍼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뭐 수십 조개고 얼마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포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포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그 말, 바울이 자기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갖게 된 그 확신, 이것은 암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나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형벌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지, 형벌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병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따 이제 첫 번째 얘기했으니까 네 번째 답을 주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의사를 이제 기다리는 동안 바울이 또 다가와서 두 번째 요점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말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는 거야. 구원을 얻도록 정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검사가 음성이다. 음성. 그래서 너는 이제 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누구나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직검사 하는데 하고 나면 내일이고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럼 죽지 않을 거야. 그렇죠. 조직검사가 아마 음성으로 나올 거야. 이런 의미의 구원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파이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1점 하나의 의문도 없다. 어쩌면 나는 암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암으로 죽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 암으로 죽는다 해도 이걸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구원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내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거기 검사실에 앉아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다가와서 그에게 알려준 세 번째 요점은 여기 하나님이 이 암으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거다. 반드시 그럴 거다. 이런 보장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없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만 말씀했냐. 여기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했다. 그러고 나서 끝에 그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너는 구원받을 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렇죠? 바울은 서신서에 가서 보면 죽는 거를 잠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잠자면은 거의 의식이 없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뒤에 의식이 없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잠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죽은 성도의 몸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부부끼리 이렇게 잠을 자거든 한번 일어나시거든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죠? 진짜 죽은 사람의 몸이 잠자는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 있다는 거. 그래서 잠이라고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잠자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정말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몸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잠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암에서 반드시 나를 구출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그날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내게 필요한 거는 앞으로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확고하게 천국의 그 소망을 갖는 거. 바로 그 순간에 그게 필요한 거지. 안보해갖고 살아서 몇 년 더 산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뭘 깨달았냐. 지금 있는 이 병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건 구원이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확실하다. 이거를 바울이 와서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요점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의 대답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써 있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 말이 이것이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든 아니든 죽든지 살든지 바울은 내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 나는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거다. 이걸 아주 그날 확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시점에 복음의 핵심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그렇죠? 묻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지옥 정죄, 그 지옥 불의 모든 형벌을 자기 몸 안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죽는다 해도 암에 걸려 죽는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어요. 왜 정죄가 없냐? 예수님이 정죄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불의 형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내게는 형벌이나 정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조직검사 이 결과를 기다리고 하는 동안에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다. 이게 누가 가르쳐 줬냐?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내게 말해준 마지막 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건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거다, 구원. 자, 구원이 뭐냐? 이걸 이제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결국 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는 건 좋은데 막연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체 뭐 이런 데 가서 막연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셨다고 하는 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산다고 한 사실. 왜 그래요? 그분과 함께 사니까.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있든지 자신과 함께 사는 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사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시니까 나도 영원히 산다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까지 당한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좋은 친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아내나 아니면 내 남편이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그 형벌을 직접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기다린 동안 이제 뭐 모든 것 조직검사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의사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암입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해야 되니까 사모님과 함께 결정해서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암 수술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7주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렌타인데이에 이제 암 수술을 받았어요. 아마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지난해인가 나왔는데 아마 파이퍼가 지금 74세인가인데 이 책을 저술한 게 아마 1년 전쯤 돼서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그게 이제 12년 전의 일이다. 12년 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치유가 돼서, 그래서 12년 동안 지금 살고 있어요. 내 건강이 어떠냐? 좋다고 느낀다. 좋다고 느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내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파이퍼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놀라운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봤다는 겁니다. 여기 그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 한국말 성경하고 한국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퍼도 옛날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봤다는 거예요. 이 구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냥 단순한 서술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보니까 영어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영어에는 그 구절의 맨 앞에 for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for가. 아니, 왜 for가 붙어 있지? for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떨 때 써요? 앞에 무슨 뭐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거 하는데 왜냐하면이 쓰이는 거잖아요, for가. 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서 보니까 구절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니라, 원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 가서 보면 거기도 앞에 for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술문으로 쓰는데, 미국 사람인데도 이 for가 그냥 뭐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여태까지 그냥 술술 읽었다는 건데, 어느 날 전립선 수술 다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갑자기 for가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for. 아니, 왜 for를 썼지 사도 바울이? 그렇죠? for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왜냐하면인데, 왜냐하면 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오는 게 아니냐.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구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지금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구를 언제 쓰십니까? 언제 투구 쓰세요? 우린 쓸 일이 별로 없죠. 뭐 롤러블레이드니 뭐 자전거니 탈 때 이때만 이 헬멧을 쓰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헬멧은 투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옛날에 군인이 나갈 때 우리도 지금 총 쏘러 이거 나가면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듯이 옛날에도 투구를 쓰고 나갔어요. 투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떨 때 투구를 써요? 별거 없는 게임에선 투구 쓸 일이 없죠. 그렇죠? 오늘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엄청나게 치열한 그런 전쟁이 있을 때는 투구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 투구를 쓴다. 구원의 투구를 지금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 그렇죠? 헬멧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전투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이 창으로 내려치든지 화살을 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내려쳐서 이 머리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투구를 이제 쓰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나는 투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왜냐하면이 나와서 가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낮에 속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소망의 투구를. 거기 투구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게 지금 타격이 가해지는 거야. 어떤 타격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타격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엄청난 타격이 가해져서 엄청난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도 못하고 투구를 쓰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이 나온다는 걸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암의 공포에서 내가 구출받을 수 있도록 조직검사 이런 타격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한 6개월이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을 텐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교회 요새 최정례 자매님이 난소암으로 이렇게 해서 참 어려움 겪는데, 지난 토요일 날 교회 와보니까 저녁 때 나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기적이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우리 최정례 자매 머리에 씌워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고, 존 파이퍼 목사에게도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투구 같은 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구원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구원 받겠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말씀을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위에 구원의 투구가 있더라. 그래서 투구를 생각도 못하는데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내 머리에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정확하게 내 머리에 맞는 투구를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하게 이건 주님의 진노가 아니다, 내가 살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죽어도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나는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였다. 네, 이거를 파이퍼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립선 이와 같은 그 투쟁을 하면서 이런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를 사도 바울만 씌워준 게 아니다. 얼마나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었겠어요.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 겟세마네 사건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의 그와 같은 그 소망, 하나님 주신 말씀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어요.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전립선 암 투쟁한 거 이게 보통 치열한 그런 투쟁이 아니었는데 바로 그렇게 제일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시점에 내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다, 내게 가장 좋은 친구로.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친구와 함께 걸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띠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다, 이걸 내가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옆에서 조언을 주고 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파이퍼 목사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이천에서 오시는 김진천 형제님, 우리 자매님이 또 사진을 찍고 이제 했는데 암은 아닌데 어쨌든 난소에 커다란 또 혹이 있어서 6월 달에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소식도 이제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하여튼 무슨 병이든 이렇게 걸리고 아 정말 너 건강 어떠냐 좋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정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좋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병이 와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그렇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 형벌, 죄 때문에 이런 것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왜?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신 그 은혜, 이거를 기억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